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왜 율법과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안 되는가? 왜 예수여야 되는가? 예수를 믿은 특권이 뭐냐? 말하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에 관한 구약의 선언 내용에서 이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과 이 새로운 관계는 뭐가 다르냐?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서의 율법은 하나님에 의한 단호한 사죄 조치의 결과로 상호간의 지식과 이해 속에서 내면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본 책 중에서 표현이 좋은 게 있어서 써왔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늘 그의 백성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 관계를 요구하시지만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늘 그 관계를 실패하고 납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그의 백성 삼은 대상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일로 옛 언약과 다르게 이 관계를 저들이 내면 속에서 이루어서 그 관계를 영원토록 지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주제는 바로 이런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기록되고 내면화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의 죽음으로 이루셨다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성립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요 그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1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22절까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언약이라는 말 뜻이 갖는 뜻을 파헤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실 수밖에 없는 얘기를 이제 풀어나갑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의 중보라 하는 말과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단어가 변화되어서 나오는데, 실상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그 앞에 언약이라는 말과 15절의 언약과 16절의 유언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단어를 어떤 때는 언약이라, 계약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어떤 때는 유언이라 이렇게 쓰는데, 영어 번역본도 보면 커비넌트라 한 게 있고 테스트먼트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실 따져보면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옛 약속과 새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영어로는 올드 커비넌트라고 하지 않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유언이라고 받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뜻을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언약이라, 약속이라 이렇게 해도 이 원문에 쓰인 말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유언이라, 뜻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를 사실은 우리 세상에서 쓰는 단어로는 정확히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세상에서 쓰는 언약이라는 말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 하면 우리 보통 이해하는 대로 쌍방 간의 약조나 협약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그런 식을 말합니다. 그죠? 이 언약입니다. 유언은 좀 다르죠? 쌍방 간의 합의가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물려주겠다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와 유언이라는 단어 어느 쪽으로 써도 괜찮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써서는 모자라는 이 단어를 성경이 만들어낸 이유는, 즉 언약이라는 말은 쌍방 간의 대등한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유언은 일방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단어를 여기서 쓰는 것은 옛날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과 약속을 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일방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나 무슨 노아에게 한 약속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나 전부 그 상대방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복으로 뭘 해라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서로 상호 이익을 내고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일방적이란 말이죠. 약속의 형태를 취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유언의 성격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그 약속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이와 그 약속의 수혜자가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올 때 뇌를 갖고 오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혜택이 수여되게 됐는데 그 혜택이 우리에게 수여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인데 이 약속을 받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할 상태가 있습니다. 죄인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놔야 되는 것이 이 약속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걸리는 유일한 거침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변개하시지도 않고 그 약속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부족한 쪽, 반대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 옛날 유대교를 믿고 율법과 제사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그렇다시피 메시아는 죽으러 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는 정복자여야지 죽으러 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보면 이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와서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큰 숙제거리고, 같은 맥락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거리로 지금 남아있는 셈입니다. 근데 성경의 지금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이 약속을 성취시키러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성취시키러 왔다면 그 약속을 처음에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부족한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옳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세워서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을 주어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셨는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쪽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해오면서 그 확인했던 신명기 8장에서 나눈 바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확인케 하신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결격 사유는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완벽히 모자란 상태에 있는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쳐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야만 된다고. 거룩한 것을 받고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살 수 있는 자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겠습니까? 이 약속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옛 성품, 옛 자리, 옛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일어난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필연적인 이유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그의 저게 우리한테 유산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옛 상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죽으셔서 옛 언약 하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와 멸망과 벌 주심의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된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냐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오늘 우리의 이 상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태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 속으로부터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전에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구원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가 얻은 구원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뭐 다른 것 하나는 필요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을 그 스스로 그 값싸게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고급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자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번에 그저 애나 하나 붙여달라로 이걸 바꿔먹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번에 걸린 이 암이나 낫게 해달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고급한 내용과 수준과 운명을 다 거부하고 뭐에다 팔아먹느냐 하면 한 숟가락 밥에 한순간의 고통을 면하는 것에 값싼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이 큰 걸 팔아먹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긴 얘기를 성경이 해와야 되냐면 이 히브리서 참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게 재미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알고 울고 돌아가서 이제 뭐든지 될 겁니다. 알고 그런 식으로 값싸게 흥분해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가장 값싼 걸 해결하러 와 있기 때문입니다. 냄비 때워요. 이거란 말이죠. 그죠? 냄비 때우고, 때우다가 못 때우면 그죠? 강냉이 바꿔먹는 식의 신앙의 목적을 갖고 나와 있다고. 이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조금 편하게 사느냐, 어떻게 조금 고개 쳐들고 사느냐, 어떻게 조금 더 웃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우리에게 영성을 주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고급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부분에서 썩고 문드러지고 모두 망해버린 우리를 기억하고 회복하사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급한 영적 교제 속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려고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바로 그 무지와 비참과 혼돈 속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죠.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냄비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말하자면 거룩한 인격이다 이겁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십시오. 1절 그 앞에부터 볼까요? 그 4장 21절부터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이 새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옛사람과의 그 비교를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재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표현들 가만 보시면 이런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재주를 요구하거나 우리 보고 가서 껌 팔아오라 그러지 않는다는 걸 배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죠. 부모가 자녀가 그 자녀를 낳아가지고 저 출세해서 그 혜택 입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그 존재가 거룩하고 복되고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고 있지. 우리 보고 뭐 너 뭐 해와라 뭐 해와라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요구들이 뭐예요?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이런 표현들 다 뭔가 보십시오. 신앙의 핵심이 뭔가?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란 인격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롭고 선한 것보다 훨훨 훨씬 더 가는 거죠. 동양의 군자상은 어디까지 갑니까? 의까지 갑니다. 의까지, 덕까지 갑니다. 사랑까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니까 무슨 하나님만 무슨 이렇게 그 욕심을 내시는 것 같죠? 아니요, 이 사랑은 받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랬죠. 사랑은 하는 자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돼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우리는 이 사랑의 자리, 거룩한 자리, 의와 진리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냄비 때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무엇이 안 되었었던가? 이걸 확인하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병은 예수가 없어도 되는 거라고요. 뭐만 필요하죠? 내 원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내 편드는 하나님의 기적. 이거 아닙니다,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더럽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어둠 속에 있던 자리로부터 빛으로, 생명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담는 자리로 온 이 자리.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자리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복된 특권들을 누려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핥히고 덤벼들고 못살게 구는 것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물리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사셔서 여기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이 자랑과 소원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성품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옛 성품을 버리고 구습을 쫓는 그 무지와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키는 열심과 충성과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남은 여생 성도답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꽃피우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